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이게 좀 주제가 넓고 복잡합니다.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하고요, 국방기술,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문제, 또막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까지.
네, 정말 여러 분야가 얽혀 있죠.
네. 그래서 뭐 연구 논문부터 정책 보고서, 언론 기사, 전략 계획까지 자료도 다양한데요.
네.
이걸 바탕으로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아, 이건 정말 알아야 한다 싶은 핵심 내용들만 좀 쏙쏙 뽑아서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흩어진 조각들을 맞춰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네, 맞아요. 마치 퍼즐 맞추기처럼요. 특히 그 AI가 국방의 개념 자체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지, 또 이게 안정적인 공급망이나 국방 산업 기반 강화하고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기술 하나가 다른 많은 것들에 영향을 주니까요.
더 나아가서 이런 기술적, 산업적 변화가 뭐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 경쟁 구도나 아니면 요즘 많이 얘기하는 하이브리드 전쟁, 이런 새로운 안보 위협 속에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죠. 그 국방 분야에서 AI, 인공지능이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가요?
네. 그 미국 국방부 정의를 보면요.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능이 필요한 작업을 기계가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 지능이 필요한 작업.
네. 단순히 뭐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생성 AI 같은 것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아, 생성 AI까지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이게 과거에 전기가 발명된 것처럼 전쟁의 양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기술, 이른바 범용 기술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파급력이 크다는 뜻이겠죠.
와, 전기의 발명에 비유할 정도면 정말 국방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분야에서 AI의 활약이 두드러지나요?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역시 자율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직접 조종하지 않아도 스스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시스템들이죠.
아, 스스로 움직이는 거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드론들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정찰용 드론인 뭐 마잘벌즈라던가 해상 공격용 씨베이비 같은 무인정 특히 그 FPV 드론이라고 싸면서도 효과가 좋아서 많이 쓰이죠.
네, 뉴스에서 많이 봤어요.
이런 작은 드론들 말고도 러시아의 유란 9 같은 무인 지상 차량 UGV라고 부르죠. 아니면 중국의 블로우피쉬 A2 같은 무인 헬기처럼 좀더 크고 복잡한 시스템들도 막 개발되고 있고요.
지상 차량의 헬기까지.
네. 또 미국의 Shield AI라는 회사가 만든 노바 드론 같은 경우는 GPS가 안 터지는 실내나 지하에서도 작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도 밀렘사의 THMIS 같은 UGV를 실험하면서 실전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야, 스스로 움직이고 판단하는 무기라니, 진짜 영화에서 보던 건데, 근데 동시에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점 때문에 이런 자율 시스템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완전 자율 살상 무기, LAWS라고 부르죠.
LAWS요?
네. 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 그러니까 인간 개입 없이 기계가 스스로 판단해서 표적을 정하고 공격까지 하는 무기, 이게 등장할 수 있다는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 윤리적인 문제가 크겠네요.
그렇죠.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과연 기계한테 사람의 생사를 결정할 권한을 맡겨도 되냐, 이 문제에 대한 윤리적 법적 논쟁이 아주 뜨겁습니다. 이게 AI 국방 활용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예요.
네, 확실히 그렇겠네요. 그럼 자율 시스템 말고 또 어떤 분야에서 AI가 활약하고 있나요?
AI가 그 똑똑한 보조원 역할도 아주 잘합니다. 이걸 지능형 보조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능형 보조 시스템이요?
네. 예를 들면 조종사들 훈련시킬 때 시뮬레이션 하잖아요. 그때 AI가 아주 현실적인 가상 적군, CGF라고 하는데 이걸 만들어서 훈련 효과를 확 높일 수 있죠.
아, 훈련 파트너처럼요?
그렇죠. 또 엄청나게 많은 위성 사진이나 정찰 영상을 AI가 빠르게 분석해서 중요한 표적을 딱 식별해야 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팔란티어라는 회사 아시죠?
네, 들어봤어요. 데이터 분석 회사.
네. 그 회사의 고스텀이나 AIP 같은 플랫폼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여러 센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싹 모아서 통합하고 분석해서 지휘관이 더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도록 돕는 거죠.
정부 분석 능력을 극대화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외에도 뭐 부품 수요를 예측하거나 보급 경로를 최적화하는 그런 군수 지원 분야, 또 적의 통신을 방해하고 우리 통신은 보호하는 전자전, EW라고 하죠. 그리고 사이버 공격 탐지나 시스템 취약점 분석, 사용자 인증 강화 같은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도 AI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사이버 보안까지?
네, 최근에는 그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방대한 보안 문서를 요약해주거나 침해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절차를 자동화하는 데 쓸 수도 있다고 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말 쓰임새가 엄청나게 다양하군요. 근데 AI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인간과의 협업, 그러니까 팀플레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알파 독파이트 시뮬레이션 결과가 좀 힌트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그 다우프아에서 했던 알파 독파이트 공중전 시뮬레이션이 인간과 AI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점들을 보여줬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헤론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만든 AI 에이전트가 특정 조건에서는 인간 베테랑 조종사를 압도했어요.
AI가 이겼다고요?
네. 예를 들면 정면으로 마주보고 싸우는 근접전이나 아니면 수직으로 막 급기동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인간보다 훨씬 빠르고 정밀하게 움직이면서 이겼죠.
와, 대단하네요. 근데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AI의 약점도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AI 전술이 굉장히 효율적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달까요? 인간 조종사처럼 상황에 맞춰서 창의적이거나 좀 속임수를 쓰는 그런 전술을 구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죠.
아, 유연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인간 조종사는 딱 봐도 상황 인식이 뛰어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잘 적응하고 또 더 큰 그림을 보는 전략적인 사고 능력이 강점이죠. 물론 인간은 뭐 피곤하면 실수도 하고 인지적인 부담도 느끼고요. 그 알파 독파이트에 참여했던 조종사도 실제 비행기 타는 거랑은 다른 VR 환경에서 싸우다 보니까 좀 더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결국 어느 한쪽에 완벽한 게 아니라 서로 잘하는 분야가 다르다. 뭐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인간 AI 팀 구성, Human AI Teaming이라고 하죠. 인간의 그 전략적인 통찰력과 적응력, 그리고 AI의 빠른 연산 능력과 정밀 제어 능력을 합치는 겁니다.
팀을 이루는 거군요.
네. 예를 들면 AI가 조종사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특정 작업을 자동화해준다거나 아니면 위험한 정찰 임무를 대신 수행한다거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행동 방침을 제안하는 식으로 협력하는 거죠. 미래 전장에서는 이렇게 인간과 AI가 진짜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는 게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단순히 기술 개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좀 짚어볼까요? AI를 돌리려면 결국 데이터하고 인프라가 필수적일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 미 국방부가 AI 요구 계층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양질의 데이터를 가장 기초적인 요소로 꼽아요. 그 이유가 바로 그거죠.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성능을 검증하려면 방대하면서도 잘 정제된 데이터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제대로 쓰려면 데이터를 분류하고 의미를 붙이는 라벨링 작업, 또 현실을 모방한 시뮬레이션 환경, 그리고 개발된 AI를 테스트하고 평가, TNE라고 하죠. 이걸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자원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AI 개발을 떠받치는 AI 스캐폴딩, 그러니까 비계라고 부르기도 해요.
AI 스캐폴딩, 뭔가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느낌이네요.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 국방부의 CDAO, 최고 디지털 인공지능 오피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책임 있는 AI, RAI 원칙을 실제 개발 과정에 적용하기 위한 도구 모음 툴킷 같은 걸 만들고 있고요. JTAGIT라는 프로그램은 AI 시스템 테스트와 평가를 위한 표준화된 틀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준화된 틀이요?
네, 그런데 현실적인 어려움도 여전해요. 예를 들어 프랑스 사례를 보면 부처 간의 데이터 공유가 잘 안 된다거나 AI 개발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 같은 인프라가 부족하면 이게 AI 기술 확산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술 개발하고 데이터 확보, 공유 체계, 인프라 구축, 이게 다 같이 가야 하는 거죠.
기술적인 기반 외에도 아까 잠깐 언급됐지만 특히 무기 시스템에 AI가 적용될 때 생기는 그 윤리적 법적 문제들, 이것도 상당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복잡하죠. 단순히 AI가 얼마나 정확하게 표적을 맞추냐 이런 성능 점수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전문가들은 신뢰할 수 있는 AI, 트러스트워스 AI가 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신뢰할 수 있는 AI, 어떤 요건들이죠?
예를 들면 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견고성, 또 AI 행동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임성,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를 보호하는 프라이버시와 시스템 자체의 보안, 그리고 특정 집단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공정성과 편향 제어, 그리고 AI가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설명 가능성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거론됩니다.
와, 고려할 게 정말 많네요. 특히 국제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전쟁에도 나름의 규칙이 있는데 AI가 이걸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점이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국제인도법, IHL이라고 하죠. 여기에는 민간인과 전투원, 또 민간시설과 군사목표물을 구별해야 한다는 구별의 원칙이 있고요.
구별의 원칙.
네. 또 군사적 이익에 비해서 부수적인 민간인 피해가 너무 크면 안 된다는 비례성의 원칙. 그리고 공격할 때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예방조치의 원칙 같은 게 있습니다.
네네.
근데 과연 AI 시스템이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실제 전장 상황에서 이런 원칙들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만약에 AI가 오작동하거나 잘못 판단해서 전쟁 범죄 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 법적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할지. 뭐 프로그래머냐, 지휘관이냐, 아니면 AI 그 자체냐. 아직 명확한 답이 없는 어려운 질문들이 많아요. 관련해서 국제적인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긴 합니다.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데이터나 알고리즘 자체에 편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알고리즘 편향 문제도 심각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AI를 학습시키는 데이터 자체에 어떤 편견이 반영되어 있거나 아니면 알고리즘 설계 자체가 특정 집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아,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안면인식 AI가 특정 인종의 얼굴을 잘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뉴스 본 적 있어요.
군사적인 맥락에서는 이런 편향이 의도치 않게 민간인 피해를 더 키우거나 특정 집단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기술적, 윤리적 문제를 넘어서 이번에는 좀 더 현실적인 기반, 그러니까 국방산업하고 공급망 이야기를 좀 해보죠.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그걸 만들어낼 산업 기반이나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이 없으면 사실 뭐 무용지물이니까요.
취약할 수 있는지 다들 봤잖아요.
네, 마스크 대란도 있었고.
그렇죠. 특정 부품이나 원자재를 소수의 국가나 기업에 의존하는 게 생각보다 큰 위험을 안고 있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면 유럽의 많은 화약 제조 업체들이 포탄 생산에 꼭 필요한 니트로셀룰로스라는 물질을 거의 전적으로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아, 정말요? 한 나라에 그렇게 의존한다고요?
네. 만약에 뭐 정치적인 이유로 중국이 수출을 통제해버리면 유럽 전체의 포탄 생산이 그냥 마비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공급선을 좀 다양하게 하고 국가 차원에서 핵심 품목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거나 미리 비축해두는 그런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공급망 문제도 심각한데 무기를 만드는 방위산업 자체에도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우크라이나 지원 과정에서 서방 국가들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네, 그 문제도 아주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밀 유도 미사일 같은 좀 첨단 무기들은 재고가 금방 바닥나는데 생산 속도가 이걸 못 따라가는 현상이 나타났죠.
네, 만들기가 오래 걸리니까요.
그렇죠. 일각에서는 냉전 끝나고 나서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대규모 방산업체 통폐합, 컨솔리데이션이라고 하죠. 이걸 진행했는데 이게 오히려 경쟁이랑 혁신을 막고 위기 시에 생산 능력을 빨리 늘리는 데 필요한 탄력성을 약화시킨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돼요.
아, 기업들이 너무 커지기만 했다는 거군요.
네. 과거에는 수십 개나 됐던 미국의 주요 방산 기업들이 지금은 소수의 아주 거대한 기업들, 이른바 프라임 계약자, 프라임 컨트랙터 중심으로 재편되었으니까요.
그런 거대 기업들 말고 혹시 새로운 플레이어들도 등장하고 있나요?
흥미로운 변화 중 하나는 벤처 캐피탈, VC 투자를 받은 국방기술 스타트업들이 막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 스타트업들이요?
네. 뭐 팔란티어는 아까 말씀드렸고 안두릴이라고 자율 시스템 만드는 회사나 쉴드 AI라고 AI 파일럿 기술 가진 회사 같은 곳들이 AI, 자율 시스템, 우주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기술력이 있는 작은 회사들이군요.
그렇죠. 이들 신생 기업들의 혁신을 어떻게 기존 국방 체계에 효과적으로 통합시키고 또 기존의 대형 방산 기업들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가 과제입니다. 동시에 스웨덴 사례 같은 걸 보면
너무 복잡하고 경직된 정부 조달 규정이 오히려 기술 발전을 못 따라가고 혁신적인 기업과의 협력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어요. 특히 AI처럼 막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제때 도입하려면 좀 더 유연하고 신속한 계약 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규제 문제도 있군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럼 각국은 어떤 전략들을 내놓고 있나요?
저마다 자기 방식대로 미래 국방력 건설에 힘쓰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국방 AI 전략을 발표했고 특히 리플리케이터라는 좀 야심찬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천 개의 저렴한 자율 시스템을 2년 안에 빠르게 배치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리플리케이터, 이름이 재미있네요.
그렇죠. 복제자라는 뜻이니까요. 또 반도체 과학법, 칩스 액트라고 하죠. 이걸로 자국 내 AI 칩 생산 능력을 강화하면서 공급망 안정에도 신경 쓰고 있고요. 중국은 지능화 전쟁이라는 개념 아래 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능화 전쟁.
네. 프랑스나 네덜란드 같은 유럽 국가들도 AI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실제 적용을 위한 실증 사업들을 진행 중이고요. 스웨덴은 정부, 산업계, 학계가 긴밀히 협력하는 트리플 헬릭스 모델을 강조하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브레이브원이라는 국방기술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민간의 혁신 기술을 빨리 군에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들 각자 상황에 맞는 해법을 찾는 모습이죠.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다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군요. 자, 지금까지 AI 기술 자체하고 그걸 둘러싼 도전 과제들, 그리고 산업적인 기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이런 변화들이 더 큰 지정학적인 그림하고 새로운 전쟁 양상 속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강대국 간 경쟁이 다시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냉전 끝나고 잠시 좀 누그러지는 듯했던 강대국 간의 경쟁이 미국,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다시 격화되는 양상이에요. 일부 전문가들은 과거 냉전 시대의 양극체제나 잠시 있었던 단극체제하고는 달리 새 강대국이 경쟁하는 현재의 삼극체제, 트리플라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게 본질적으로 더 불안정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삼극체제가 더 불안정하다고요?
네,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또 다른 시각에서는 특정 강대국 중심이 아니라 여러 극으로 나뉘는 다극화된 세계 질서로 가고 있다고 보기도 하고요. 어떤 분석이든 공통적인 것은 AI를 포함한 첨단 기술 확보 경쟁이 이런 강대국 경쟁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됐고 미래의 힘의 균형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술 경쟁이 곧 국력 경쟁이 되는 거네요. 그런데 요즘 전쟁은 단순히 군대랑 군대가 부딪히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회색 지대니 하이브리드 전쟁이니 하는 용어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경계가 좀 모호한 회색 지대, 그레이 존에서의 활동이 늘어나고 하이브리드 위협 또는 하이브리드 전쟁이 부상했다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전쟁, 구체적으로 뭔가요?
이건 전통적인 군사적 충돌 외에도 뭐 정보전, 인지전, 커그니티브 워페어, 사이버 공격, 경제적 압박, 가짜뉴스 퍼뜨려서 여론 조작하는 거, 외교적인 공작 같은 다양한 비군사적인 수단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거로 의미해요. 목표는 상대방 사회의 기반 시설을 마비시키거나 혼란을 일으키고 국민들의 저항 의지를 약화시키는 거죠.
아, 직접적인 공격 없이도 피해를 주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AI가 이런 하이브리드 전쟁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그 생성 AI 기술 있잖아요. 이게 하이브리드 전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고 위험하게 만들 잠재력이 커요. 예를 들어서 진짜랑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 영상이나 음성, 그러니까 딥페이크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퍼뜨려가지고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등의 여론 조작이 가능해지는 거죠.
딥페이크 문제 심각하죠.
네. 또 개인의 온라인 활동 데이터 같은 걸 분석해서 심리적인 약점을 파고드는 맞춤형 선전 활동, 이걸 행동공학, 비헤이비어럴 엔지니어링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통해서 특정 행동을 유도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정보를 왜곡하는 걸 넘어서 사람들이 세상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방식 자체를 공격하는 인지전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생각 자체를 공격한다니 무섭네요. 그럼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전장, 사이버 공간에서의 AI 역할은 어떤가요?
사이버 공간 역시 AI가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활약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방어하는 쪽에서는 AI가 네트워크 트래픽이나 시스템 로그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비정상적인 활동이나 침입 시도를 빨리 탐지하고 자동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공격 패턴을 스스로 학습해서 방어벽을 더 튼튼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오, 방어 능력이 좋아지는군요.
하지만 동시에 공격자들도 AI를 악용할 수 있습니다. 더 탐지하기 어려운 악성 코드를 자동으로 만들어내거나 시스템의 취약점을 효율적으로 찾아내서 공격하는 등 공격 기법을 고도화하는 데 AI를 쓸 수 있죠.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 피싱 메일 작성이나 코드 취약점 분석 같은 공격 준비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고요.
창과 방패 싸움이 계속되겠네요. 전자전 EW 영역은 어떻습니까?
전자전 영역에서도 AI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자기 스펙트럼이라는 게 수많은 신호들로 가득 찬 아주 복잡한 환경인데요. AI는 이 복잡한 환경 속에서 적의 레이더나 통신 신호를 신속하게 식별하고 분석해서 이걸 효과적으로 교란하거나 무력화시키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적의 눈과 귀를 막는 거군요?
그렇죠. 반대로 우리 아군 시스템이 적의 전자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보호하는 데도 AI 기반의 분석과 대응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국 사이버 공간이나 전자기 스펙트럼 모두에서 AI 기술력이 미래 전장의 우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AI 같은 첨단 기술을 국방에 도입하는 것이 단순히 새로운 무기 하나를 추가하는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술 개발 자체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책임감 있게 사용할지에 대한 윤리적 고민, 또 혁신을 뒷받침할 산업 전략과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그리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한 깊은 이해까지. 이게 모두 필요한 아주 복잡하게 얽힌 과제라는 점이죠.
네, 맞아요.
여러분께서 이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미치는지 그 큰 그림을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 안보 환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AI의 기술의 정말 놀라운 발전 속도와 또 우리가 이야기 나눈 여러 도전 과제들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미래 안보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판도를 바꿀 획기적인 기술적 돌파구일까요? 아니면 기술의 오용을 막기 위한 윤리적 규범의 정립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강력한 국방산업 기반을 키우는 정책의 성공? 그것도 아니라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최소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국제적인 합의일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아마 정답은 하나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 각자 깊이 생각해보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